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낮은 자들인 저희들을 마음에 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예,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1장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까? 요셉인가요? 아니죠. 그럼 누구입니까? 이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야곱의 아들 루벤인가요? 그가 장남이니까요? 그렇지 않죠. 유다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당연히 야곱이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 중에 영웅인 요셉이 족보에 올라가야 하는데 요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유다가 장남이지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올라가고 루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요셉보다 더욱더 영웅이거나 아니면 그 무언가가 달라서 이 족보에 올라갔을까요? 먼저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44장은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2차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도 동행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며 라고 4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담아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도 몰래 넣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은장과 관련된 일을 전혀 모른 채 성읍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요셉은 사람을 시켜서 그들에게 은잔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은잔은 다름 아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그 까닭으로 그들은 요셉의 집에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한순간 베냐민이 절도범으로 몰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종교적인 물건을 도둑질한 죄는 사형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동생 베냐민을 포함하여 야곱 가문 전체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책임자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44장 16절을 보게 되면 요셉 앞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그 제안에 요셉은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종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만약 베냐민이 애굽에서 종이 되면 분명히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줄게 될 것임을 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게 33절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유다의 행동, 이 행동을 보면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가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또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또 봐야 합니다. 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유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 37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볼까요?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로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다 그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유다가 아 유다는 좀 달라도 달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요셉의 애걸함과 르우벤의 제안으로 인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거나 어떻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요셉의 애걸함을 무시하고 르우벤의 말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엇을 한 겁니까? 결국 유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형제들에게 말을 해서 이렇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상인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은 20을 받고 자기 동생까지 팔아먹은 잔인 무도하고도 파렴치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37장에 요셉을 얘기하다가 또 3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8장에 가게 되면요,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문에서 금지된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삼고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 장가들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수원법이라고 하여서 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이 후사가 없으면 동생이 형수에게서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형의 자손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지도록 이스라엘의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의 자손을 보게 했더니 자신의 아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씨를 땅에 설정하게 되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악하여서 그 또한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셋째가 남았는데 나이도 어린데다가 죽을까봐 유다가 무엇을 하냐면 그 수원법을 따르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말이 친정에 있을 때 유다가 그 지방에 오게 되었을 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유다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말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다의 잘못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형성되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이유가 있지만 유다의 행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핑계될 수 없는 세상의 속물들의 형태와 방탕한 삶의 행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듯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다라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그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변화시키시고 또한 계속해서 성숙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성숙의 자리로 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단련하여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유다도 가나안에서 단련하여 성숙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면 늘 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단련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닌 유다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또 틀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여러분 이 족보를 잘 보게 되면요 마리아를 빼고 네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족보에 써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여인들을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보았죠?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를 구원을 받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모셨던 모압 여인입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쫓아와 이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습니다. 재미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달라도 다르고 정말 영웅 중에 영웅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을 돌아가서 이 요셉이 아닌 유다가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족보에 왜 올라가 있을까요? 또한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또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죗덩어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우리 안에 이유와 원인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왕권의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이 족보를 마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심으로 이 족보의 마지막 대표자로 죽으심으로 이 족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대표로서 이어지는 이 족보를 끌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어줌으로써 아담의 족보가 끊어지고 이제 부활하셔서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으로 시작한 이 족보는 다 끊어지고 새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시고 새로운 족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은 아담 안에서 나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새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하다고 해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세워 그분의 후손으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지위와 내용과 운명이 후손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족보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이 믿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자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의 삶인데 왜 이렇게 살지? 다른 사람들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능력이 없지? 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자식을 바치지 않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수가 없지? 이러한 질문들을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단련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외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능력이 있어 무언가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적이 운명과 신분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파렴치한 유다가 성숙한 유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 성숙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셔서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항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그를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